VOA 세계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이틀째 접어든 가운데 가자지구 인근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교전이 이어졌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8일 가자지구에 추가 보복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정보본부와 무기 생산 공장, 은행 두 곳 등이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도 밤새 공격을 계속하며 테라비브를 포함한 몇몇 도시에 로켓포를 발사했습니다. 하마스는 전날 새벽 수천 발의 로켓을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고 무장대원들을 침투시키는 등 수년 만에 가장 큰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조나단 콜리커스 중령은 이스라엘에 침투한 하마스 무장대원이 1,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미국 CNN 방송에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숨어있는 무장대원을 찾기 위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이스라엘인 최소한 250명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가자지구에서도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최소한 256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 1,788명 가운데 어린이가 1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8일 레바논 국경에서 또 다른 무장 세력 헤즈볼라와도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점령지에 박격포 공격을 가했고 이스라엘 역시 대응 포격에 나섰습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기반을 둔 이슬람 무장 조직으로 2006년 이스라엘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일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 연설을 통해 하마스가 주도한 기습 공격은 비양심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이며 명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며 우리는 결코 그들의 뒤를 지키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계속 방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고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요르단 국왕과도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 안보 고위 관리들 역시 이스라엘과 주변들을 잇따라 접촉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7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스라엘군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지원을 약속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별도의 성명에서 이스라엘 방어권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며 국방부는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무차별적인 공격과 테러로부터 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것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가 중국을 찾아 중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촉구했습니다. 8일 로이터통신은 슈머 의원이 전날 상하이에서 천진잉 상하이 당서기와 만나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 즉 공급망 분리 등을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갈등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며 중미 경제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슈머 의원은 아울러 호혜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처럼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신문망은 청진잉 서기가 슈머 의원에게 미중 관계 안정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전 서기는 중미 관계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로 건전하고 안전된 양국 관계는 양국과 세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각각 3명 등 6명으로 구성된 미 상원 의원 대표단은 7일 상하이에 도착해 방중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지역인 인도 동북부 시킴주에서 최근 발생한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수 발생 닷새째인 8일 사망자는 최소 7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4일 갑작스러운 폭우로 시킴주 북쪽 로나크 호수 둑이 터지면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아래 있던 티스카당과 지류 수위가 높아지면서 주변 지역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시킴주 당국은 수색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망자가 77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해는 이 지역에서 50여 년 만에 일어난 가장 큰 재해 가운데 하나라고 기상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아시아 히말라야 산맥 지역에서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기후현상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중국이 2011년 쏘아 올렸던 우주정거장 텐궁 1호가 2018년 수명을 다하고 칠레 근처 남태평양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반도에 부딪히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컸었는데요. 자, 이 일로 사람들은 우주에서 쓸모를 다하고 떠돌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이 우주 쓰레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갖게 됐습니다. 우주 쓰레기라는 건요, 지구 궤도를 도는 각종 물체 중에 인간이 만들고 쓸모를 다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뭐 초기 로켓에서 분리된 부스터, 또 수명에 대한 인공위성, 뭐 페인트 조각, 냉각제 뭐 이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파편일지라도 이 날아다니는 속도가 초속 7에서 8km나 돼서 1cm의 작은 파편이라도 위성이나 우주인이 부딪힐 경우 그 충격이 파괴적이라고 합니다. 우주에서 경제활동이 과열될수록 이 쓰레기들은 더 많아질 텐데요. 미국 정부와 유럽 우주국, 또 일본, 중국 등 나라가 우주 쓰레기 제거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미국 정부가 우주 쓰레기에 사상 첫 벌금을 부과해 화제입니다. 너무 낮은 궤도에 떠돌고 있는 방송 위성의 주인인 콜로라도 소재의 한 방송통신회사에 수명이 다한 방송 위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면서 15만 달러의 벌금을 매겼습니다. 해당 위성은 2002년에 올려진 것인데 2022년 수명을 다하면서 우주 쓰레기가 된 후에 다른 위성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지구 주위를 떠돌고 있습니다. 이번에 벌금을 부과하게 된 이 회사는 1,700만 명의 시청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연간 매출이 170억 달러인 꽤 규모 있는 회사입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 측은 위성 운영이 확산되고 우주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운영자들이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주 폐기물 규칙을 집행하는 강력한 권한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획기적인 합의라고 밝혔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우주 쓰레기 처리 방법은 수명을 다한 우주선의 경우 연료를 다 소진시키고 지구로 떨어뜨리는데요. 추락하는 동안 더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고 대기에 재진입할 때 대부분 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잔해들은 지정된 우주 쓰레기 무덤으로 떨어지게 만들죠. 또 다른 방법은 지구 대기에서 떨어진 쓰레기 궤도라는 곳으로 밀어넣는 것인데요. 이번에 벌금에 매겨진 위성 쓰레기도 바로 이 궤도에 묻힌다고 하네요. 나사에 따르면 길이 10cm 이상인 우주 파편은 현재 2만 5천 개가 넘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한반도 소식을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10월 두 번째 순서 시작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시카고 카지노. 미국 시카고, 전에는 카지노가 금지된 지역이었지만 이제 첫 카지노가 개장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사업자는 한국계 사업가 남성입니다. 시카고 신문에 따르면 발리스라는 회사가 17억 달러를 투자해 카지노를 짓게 됐고 임시로 메다이나 템플이라는 건물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는 시카고 중심에 카지노를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는데 이를 추진하려 했던 것은 이미 2011년부터였습니다. 발리스는 시카고 강가에 큰 카지노와 호텔, 레스토랑, 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 리조트를 계획 중인데요. 목표는 2026년에 이 리조트를 개장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메다이나 템플에서는 750개의 슬롯 머신과 56개의 테이블 게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카고는 연간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업가 김 씨는 시카고 카지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보다 젊고 테이블 게임을 좋아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카지노 개업식에는 다양한 지역 인사들이 참가했고 존슨 시장은 카지노 수익을 공무원 연금에 쓸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팔리스는 연구시설을 개장하면 연간 8억 달러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홈리스 예방 인공지능 프로그램. 정신건강 문제로 감옥에 수감됐던 로스앤젤레스의 한 가난한 여성과 그의 파트너. 집이 없어 차에서 자던 그들은 차마저 잃었습니다. 가족과 머물다가 혈액기부, 옷을 팔고 모텔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았는데요. 7일째가 되자 갖고 있는 돈이 모두 바닥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요. 뜬금없는 전화를 받고 난 이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서비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당국은 증가하는 노숙자 수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230명의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는 실정이라고 NPR은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을 사용하여서 길거리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을 예측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카운티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응급실 방문, 정신건강관리, 약물 중독 진단, 체포, 식량 지원과 같은 공공 혜택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7개의 기관에서 데이터를 추적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주거를 잃을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합니다. 자, 지금까지 2년 동안 이 프로그램은 560명에게 도움이 됐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가 지금까지 주택에 머물고 있지만 보다 장기적인 연구가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유사한 요구사항을 가진 사람들을 추적하는 무작위 대조 시험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핵심 사안은 몇 달간의 도움과 수천 달러가 이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올바른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지도 관건입니다. 실제로 거리로 나갔지만 정부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에는 공공지원을 받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 1에서 2%만이 노숙 생활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에는 또 독자들께서 어떤 기사에 관심을 두셨을까요? 네, 첫 번째 기사 정리해보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대량 살상 무기 전략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주목하면서 이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중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2년에 북한이 핵 보유국의 지위를 재확인하고 핵 사용 조건을 세우면서 비핵화를 거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핵 사용 조건에 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은 핵 공격이 임박하다고 판단되거나 김정은 정권, 주민 혹은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때 또는 공격적인 전쟁의 옵션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 역량 개발은 어떤 전쟁의 단계에서도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국방부는 지적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다른 무기 역량에 대한 정보도 공개됐습니까?
네, 국방부는 북한이 수천 톤의 화학전 물질과 신경, 수포, 혈액, 질식 작용제를 색칠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 방법으로는 포, 탄도미사일, 비정규 전력 등이 포함되고요. 1990년 이후로는 북한이 생물무기 금지 협약, 신뢰 구축 조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 전략에서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묘사됐나요?
네, 중국은 추격하는 도전으로 그리고 러시아는 심각한 위협으로 묘사됐습니다. 중국은 핵 전력 확장과 현대화를 추진하고 2035년까지 1,500개의 핵탄두를 배치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단기적으로 핵, 생물학, 화학 위협을 제기하며 중장기적으로도 대량 살상무기 역량을 유지할 걸로 평가됐고요. 이란과 극단주의 세력은 북한처럼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칭됐습니다.
네, 그런데 국방부가 이런 전략을 발표한 게 한 9년 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대량 살상무기 대응 전략은 2014년 이후 약 9년 만에 발표된 걸로 총 3번째 전략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 전략이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인터뷰 기사가 많이 읽혔는데요. 내용 좀 간략하게 볼까요?
네, BOA 기자가 볼튼 전 보좌관에게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에서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또 한국의 국제적인 역할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자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 요약해 볼까요?
네, 볼튼 전 보좌관은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서 한국의 발전과 현재 미한동맹 상태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수행한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볼튼 전 보좌관은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선임은 그런 점을 인정받은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동아시아 문제에서 이 한국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북한과의 관계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졌나요?
네, 볼튼 전 보좌관은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하는 대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중국이 원하는 동북아시아 안정에도 기여할 걸로 봤고 또 엄격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과 북한 정권의 미래에 대한 비판적인 전망도 언급했습니다.
네, 북한이 최근 이 헌법에 핵무력 정책을 공식적으로 명시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생각도 말했네요.
네, 볼튼 전 보좌관은 이를 상징적으로 봤는데요. 북한이 헌법에 원하는 거의 모든 걸 적을 수는 있겠지만 이는 수년 동안 북한 당국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는 걸 보여준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제재 완화를 원하고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당연히 원한다면서 이런 혜택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결코 이행할 의사가 없는 약속을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이 계속 실패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또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에 전념했다면 자신들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핵 사찰에 응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볼튼 전 보좌관이 한국의 발전과 미한 동맹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한 게 있죠?
네, 볼튼 전 보좌관은 한국의 놀라운 발전과 국민들의 노력을 강조했고요. 또 한국의 문화적인 성취, 국제적인 역할, 특히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독자들이 많이 읽은 세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좀 지난 기사인데요. 이 북한과 한국 여자 축구팀 경기 소식이죠. 두 나라 팀이 6년 만에 격돌했는데요.
네, 북한이 지난달 30일에 중국 저장성 원저우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8강전에서 전반전 20분 리학의 프리킥골, 또 후반 82분 안명송, 90분에 리학의 추가골, 또 후반 추가시간에 터진 김경영의 페널티킥골로 4-1로 완승한 기사입니다.
네, 그런데 경기 중에 이런저런 얘기거리가 많았네요.
네, 맞습니다. 양팀 선수들의 거친 태클과 몸싸움, 또 심판의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한국 선수가 퇴장당하는 등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반 41분에 손화연의 퇴장에 따른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려운 경기를 펼쳤는데요. 어쨌거나 북한 여자 축구는 이번 경기를 포함해서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을 6번 만나서 모두 이겼습니다. 또 남북 여자축구 국가대표 역대 상대 전적에서도 16승 3무 1패로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네, 남북한 남자축구팀이 각각 8강에 올랐죠?
네, 하지만 예선 순위에 따른 대진표가 달라서 남북 대결은 결승에 올라야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의 골프장 부지에서 특이한 모습이 포착됐다고요?
네, 지난달 30일 위성사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금강산 관광지구의 골프장에서 노란색 물체가 대규모로 포착됐는데요. 해당 지역은 과거에 한국의 리조트 기업인 아난티가 운영하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곳의 숙박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했습니다.
네, 자 포착된 노란색 물체에 대한 분석 내용이 있네요.
네, 위성사진 분석가인 데이비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이 해당 물체가 옥수수 같은 농작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슈멀러 연구원은 북한에서는 평평한 콘크리트 지대에서 옥수수와 곡물을 말리는 장면을 과거에도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골프장 부지를 포함해서 이 금강산 관광지구가요. 남북 교류의 상징이었는데요. 자, 이런 노란색 물체가 포착된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금강산 관광지구는 남북 교류의 상징이었지만 최근에 포착된 장면은 이 해당 지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북한에서 이 평평한 콘크리트 바닥에 있는 곳이라면은 농작물을 말리는 장면이 포착된 적은 있지만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이런 장면이 처음으로 포착된 겁니다.
네, 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을 시찰한 뒤에 남측 시설 철거 지시를 내린 바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0월에 금강산을 시찰하면서 너절한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 지시를 내렸고요. 이후에 금강산 내 해금강 호텔, 골프장, 숙박단지 등 다수의 한국 측 자산이 철거됐습니다. 현재 이들 시설이 있던 자리는 새 건물 없이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네, 자 끝으로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에 대한 중요한 결의안을 채택했죠?
네, IAEA가 지난달 29일에 제67차 정기총회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을 규탄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추가 핵실험을 중단하도록 촉구했고요. 북한의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강조했습니다.
네, 자 결의안을 발의한 국가 그리고 배경도 좀 짚어보죠.
네, 결의안을 발의한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대표는 이 결의안이 최근 IAEA 사무총장인 그로시가 공개한 보고서 내용을 반영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핵활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로시 사무총장의 보고서에서는 어떤 주요 활동이 지적됐습니까?
네, 보고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활동, 또 원자로,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의 가동 같은 징후들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영변 원자료 주변 활동이 활발해진 점과 또 새로운 건물 건설이 진행된 것도 지적됐습니다.
네, 자, 이날 총회에서 다른 국가들의 반응 어떤가요?
네,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를 촉구하는 공동 발언을 했습니다. 이 세 나라는 최근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정상회의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천명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밝히지 않고 그들만의 견해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이번 주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생활 속 경제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우리 사회의 단면을 여러 방면에서 바꿔놨죠. 집에서 밥을 해먹는 가정이 늘어난 것이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팬데믹 기간 집에서 요리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생활 속 경제 이 시간에는 미국의 집밥 경제, 그중에서도 특히 몇 년 사이 크게 성장한 밀키트 산업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선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야기한 미국의 식생활 변화. 지난 2020년 초에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현대사회에 전례 없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한창 심각할 때는 도시 전체가 폐쇄되고 이동 자체가 금지되기도 했죠.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여러 산업이 큰 피해를 봤는데 요식업이 대표적입니다. 당시엔 이 폐쇄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식사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게 여겨진 것이 없었죠. 사람들이 식당에 가지 못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집에서 요리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된 식사 장소가 식당에서 집으로 변한 겁니다. 3년여 동안 이어진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도 이런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일주일에 집에서 5번 이상 요리를 해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는 10명 중 약 3명이 그렇게 한다고 답했는데 팬데믹 이후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 바뀐 분위기에 더해서 치솟는 물가로 소비자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 역시도 사람들이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추세가 이어지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인들 집에서 요리하는 데 얼마나 쓸까요? 미국인들이 요리하는 데 얼마나 쓰는지 보기 전에 미국인들이 집에서 해먹는 가장 대표적인 요리는 뭔지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음식은 바로 햄버거입니다. 햄버거는 구운 빵 사이에 소고기나 닭고기 그리고 여러 채소와 함께 소스 등을 넣어서 먹는 고기 겹빵을 말합니다. 미국인들이 많이 해먹는 또 다른 음식은 메시드 포테이토, 그러니까 으깬 감자입니다. 감자튀김과 그릴드 치즈도 빠지지 않는 음식인데요. 그릴드 치즈는 빵 사이에 치즈를 넣고 구워낸 음식입니다. 아, 그럼 미국인들은 식재료를 사는데 얼마나 쓸까요?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한번 식료품점에 들릴 때 쓰는 평균 비용은 약 155달러라고 하는데요. 한 달에 평균 8번 정도 이 식료품점에서 장을 본다고 하니까 한 달에 1240달러가 드네요. 식요리의 동반자, 밀키트. 집에서 요리한다고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밀키트 산업입니다. 밀키트란 식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밀에 묶음을 뜻하는 키트를 합친 것으로 식사 묶음 정도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미국의 대표적인 밀키트 기업 헬로프레쉬의 설명 들어볼까요?
It's seasonal and delivered straight to your door. You can choose from 20 different meal options.
음식 재료가 집으로 바로 배달되는 서비스라는 건데요. 20가지 다른 선택지가 있고 메뉴마다 딱 필요한 재료가 정량이 준비돼서 집으로 배달되는 서비스란 설명입니다. 자, 한국 음식을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 돼지고기 볶음을 해먹는다고 해볼게요. 어떤 식재료가 필요하죠? 돼지고기와 양파, 대파, 설탕, 고춧가루, 그리고 다진 마늘, 간장 등의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리를 하려면 마트에 가서 각각 필요한 식재료를 사와서 요리해야 하는 건데요. 밀키트 서비스는 한 메뉴를 주문하면 이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와 함께 조리법까지 담아서 집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미국에서 밀키트 산업은 지난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산업은 특히나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크게 성장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미국에서 밀키트 산업 규모는 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앞선 해와 비교했을 때 10% 이상 성장한 건데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약 16% 성장했습니다. 밀키트 직접 시켜볼까요? 앞서 언급한 헬로프레쉬를 비롯해서 홈셰프, 에브리플레이트, 블루에이프런 등 미국에는 많은 밀키트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한 곳인 헬로프레쉬에서 주문해보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이 헬로프레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회원 가입을 해야 하고요. 메뉴 계획을 선택합니다. 고기와 채소가 같이 들어간 메뉴인지 아니면 채소 위주의 메뉴인지 혹은 이 조리 시간이 짧고 쉽게 조리 가능한 메뉴인지 등 그 6개 항목을 정할 수 있게 해뒀네요. 식사할 인원을 선택하고요. 일주일에 몇 번 받아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4인 가족이 일주일에 2번 받아보는 것으로 선택하니까 약 90달러가 나오네요. 고기와 채소가 같이 들어간 항목을 선택하니까 주별로 가능한 메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치킨, 소세지, 파스타도 보이고요. 치즈버거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로는 마늘 버터 소스에 볶은 이 새우 파스타와 호박, 토마토, 피자 등이 보이네요. 저는 첫 배달로 치즈버거와 새우 파스타를 선택했는데요. 주문하면 이틀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자, 주문한 음식이 배달됐습니다. 자, 큰 상자가 배달됐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박스 안에는 메뉴별로 봉투가 나뉘어서 재료가 담겨있네요. 먼저 치즈버거입니다. 양파와 감자, 빵, 고기, 그리고 마요네즈와 케첩 등의 소스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봉투도 볼까요? 자, 다른 봉투에는 스파게티 면과 새우, 그리고 레몬과 마늘, 파마산 치즈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조리법도 들어있네요. 조리법에는 조리 순서대로 방법과 사진도 같이 첨부되어 있어서 따라하기 쉽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밀키트에서 빠지지 않는 한식. 미국 대도시에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VOA가 있는 워싱턴 DC에 인접한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도 한인들이 많은 지역 중 한 곳인데요. 한인들이 많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최근 몇 년 들어서 한식 전문 밀키트도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 한식 전문 밀키트 업체 중 한 곳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매주 한식 메뉴가 바뀌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반찬이 준비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차돌 육개장과 차돌박이 배추 전골, 또 마포 돼지갈비와 함께 치킨 데리야끼, 고등어 조림, 크림 파스타, 김치전과 무생채가 준비되어 있네요. 이렇게 8개의 메뉴가 나오는데 비용은 145달러입니다. 또 다른 한식 전문 밀키트 홈페이지도 들려볼까요? 이 업체는 한번 주문하면 여러 메뉴를 한꺼번에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원하는 메뉴를 받아볼 수 있네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삼겹살 볶음이 17달러 하고요. 궁중떡볶이는 18달러입니다. 떡만둣국은 19달러, 그리고 닭볶음탕은 17달러 하네요. 한식 전문 밀키트 사업을 하는 맥스 씨는 이 한식 반찬 사업의 경우 서양식과 비교했을 때 확실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그냥 구워서 끝나는 거지만 한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닭갈비를 한다면 야채와 고기를 손질을 하고 많은 양념을 만들어서 재우고 시간을 기다렸다가 또 그걸 기름에 볶아서 하는 그런 순서가 너무 많죠. 서양식에 비해서 손이 많이 갑니다. 아무래도 밀키트라는 게 손님들이 조금은 식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장 보고 손질하고 이런 시간을 확 줄여주는 거죠.
최근 몇 년 사이 밀키트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다시 일상생활이 시작되면서 산업이 정체 국면을 맞았고 여기에 물가 상승 등의 위기 요인 등이 더해져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위기의식이 업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앞서 시범적으로 시켜본 밀키트 있었죠? 제가 직접 요리해서 제 가족에게 대접했는데 과연 맛은 어땠을까요? 함께 식사한 가족이 조용히 엄지손가락을 척 들어줬는데 그만하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서 집밥 경제, 특히 밀키트 산업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시대 11번째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48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유럽에서는 동독 주민 수만 명이 서독으로 도망쳤습니다. 동독 공산주의 정부는 주민들이 서독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베를린시를 동부와 서부로 나누는 벽을 세웠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에 미국 정보부는 쿠바에서 소련 미사일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쉽게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련 지도자 니키타 흐르쇼프는 미국이 쿠바에 개입하지 않기로 동의할 경우 쿠바에 배치한 미사일을 철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기에 냉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습니다. 1963년 미국과 소련은 주요 군비 통제 협정에 도달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지상과 수중 그리고 상공에서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제37대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기에도 미국과 소련 관계가 개선됐습니다. 닉슨 대통령과 당시 소련 지도자인 레오니드 브레즈네프는 여러 차례 만나 회담했고 여러 군비 통제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 협정을 통해 적의 핵무기를 격추하는 데 사용할 미사일 수를 줄이고 5년 동안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추가 배치를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985년 미국과 소련이 이끌어온 냉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소련 지도자는 미하일 고르바초프였습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네 차례 회담했습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중거리 핵미사일과 단거리 핵미사일을 모두 파괴하기로 미국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인 1989년 동유럽에서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소련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가운데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동유럽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89년 11월 공산주의의 억압을 나타내는 대표적 상징물인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이뤘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독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나라가 됐습니다. 독일이 통일하고 몇 달 뒤 공산국가들이 공동방위를 위해서 결성했던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됐습니다. 냉전은 끝났습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은 우주를 향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1957년 10월의 어느 날 소련이 지구 궤도로 작은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 소식은 모스크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세계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농구공 크기에 무게가 83kg 정도인 이 인공위성의 이름은 스푸트니크 1호였습니다. 스푸트니크 1호는 900km 상공에서 1시간 36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돌면서 일정한 신호음을 지구로 보냈고 1958년 1월 4일까지 3개월 동안 약 6천만 킬로미터를 비행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지구 주위를 도는 데 성공한 인공위성의 등장은 인류에게 새로운 우주시대의 진입을 예고했습니다. 스푸트니크의 성공은 냉전 시대에 소련과 경쟁하던 미국을 깜짝 놀라게 했고 미국 우주과학 분야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스푸트니크는 냉전 시대에 소련이 세계 다른 나라들에 보여주고 싶어 했던 중요한 정치 선전의 승리였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하늘을 지배하는 나라가 어떤 전쟁이든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가장 먼저 우주 공간에 도달했습니다. 스푸트니크 발사를 가능하게 한 기술은 아마도 19세기 후반에 시작됐을 겁니다. 러시아 교사 출신 과학자면서 로켓 이론의 기초를 세운 콘스탄틴 치올콥스키는 로켓 엔진이 우주 탐사 기구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초 미국인 교사 출신 과학자로서 현대 로켓 과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로버트 고다드 박사가 콘스탄틴 치올콥스키의 이론을 직접 실험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바위산을 대통령 석상으로 만든 존 거츠 보글럼 소개합니다. 노식찬 기자입니다.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미국 서북부 사우스 다코다주 러시모 산에는 미국인들의 존경을 받는 4명의 대통령의 거대한 석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브라햄 링컨, 그리고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해발 1745m 고도의 바위산을 깎아 조각한 석상은 한 사람의 길이가 140여 미터, 코의 길이만도 6m에 달합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상징적인 명소 중 하나가 된 이들 석상을 조각한 존 거튼 보글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시모 산의 대통령 상뿐 아니라 수많은 걸작을 제작한 조각가이자 화가인 존 거튼 보글럼은 1867년 미국 중부지방인 아이다호주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존 거튼 보글럼의 아버지 제임스 거튼은 덴마크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존이 어렸을 적 가족은 유타주, 네브라스카주 등지로 이사를 다니며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미술에 재능이 있었던 거츠는 캔사스주에 있는 사립학교에 들어가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거츠이 16살 되던 1884년 가족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했습니다. 거츠는 그곳에서 화가인 엘리자베스 제인스 푸트남을 만나 미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푸트남은 거츠의 미술 교사일 뿐만 아니라 삶의 조언자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푸트남은 거츠보다 나이가 20살이나 많았지만 두 사람은 1889년 결혼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동안 거츠는 존 C. 프리먼트 장군 부인의 처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복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사들과도 교류가 늘어났습니다. 몇 년 후 프리먼트 장군이 사망한 뒤 장군 부인은 거츠에게 기업가이며 정치가인 릴랜드 스탠포드라든가 장차 대통령이 된 시어도 루즈벨트 등 당대 유명 인사들을 만날 수 있게 주선해 주었습니다.
거츠는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일을 하며 줄리안 아카데미에서 미술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거츠는 그곳에서 조각가 오귀스트 로댕을 알게 됐습니다. 거츠는 로댕의 영향으로 자신의 전문 분야를 회화해서 조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댕처럼 인상적인 음영을 가진 조각 스타일을 굳히게 됐습니다.
이 무렵 거츠의 결혼 생활에 파탄이 왔습니다. 결국 푸트남과 헤어진 그는 1901년 파리를 떠났습니다. 미국으로 향하는 배에서 거츠는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귀국하는 미국 여성 메리 몽고메리를 만났습니다. 거츠는 푸트남과 정식 이혼을 하자 곧 메리와 결혼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동부 코네티커트의 농장에 새 집을 마련하고 그곳을 보그랜드라 불렀습니다.
보글럼은 뉴욕 성 요한 대성당에 100명의 성자와 사도의 조각을 제작했습니다. 보글럼이 미국에 돌아와 시작한 작품 중에는 에브라햄 링컨 대통령의 석상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임 중인 백악관에서 선을 보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초상화와 조각으로 보글럼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자 연합국, 즉 컨페더러스의 딸들이라는 단체의 수장인 헬렌 플레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컨페더러스는 남북전쟁 당시 연방을 탈퇴한 남부 여러 주의 연합입니다.
헬렌 플레인은 남부군 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의 흉상을 조지아주에 있는 스톤 마운틴의 바위에 새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스톤 마운틴 조각은 보글럼이 거대한 바위산의 석상을 새기는 첫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보글럼은 후에 로시모산 조각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후원하는 단체가 인종차별 단체인 KKK단과 관련이 있는 데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의 성격 등으로 갈등이 심해 결국 이 사업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 무렵 사우스 다코타주의 역사가인 도웨인 로빈슨이 스톤 마운틴의 석상 건립에 관한 글을 읽고 보글럼을 사우스 다코타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주내 블랙힐스 산의 석상 건설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스톤 마운틴의 프로젝트가 지방 사업인데 비해 블랙힐스 조각 건설은 조지 워싱턴과 에브라햄 링컨 대통령 등의 상을 새기는 것인 만큼 국가적인 사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시어도 루즈벨트를 알고 지내며 그의 선거운동도 도왔던 보그럼은 대통령 재임 중인 그를 만나 블랙힐스 석상 건립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영국으로부터 미국의 독립을 이끌어낸 지도자이며 토마스 제퍼슨은 루이지애나 지역의 매입으로 영토를 거의 배로 늘렸고 에이브라함 링컨은 쪼개질 뻔한 나라를 통합한 대통령이고 현임 시어도 루즈벨트는 파나마 운하를 미국 소유로 하는 등 미국의 영토와 세력을 확대한 인물들이라는 점을 들며 그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로시모산 기념 석상은 Manifest Destiny, 즉 명백한 운명의 시대 이론의 중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명백한 운명의 시대 이론이란 19세기 중반에서 후반까지 미국에서 유행한 이론으로 미 합중국은 북아메리카를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개발하고 사람들을 도우라는 신의 명령을 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북을 넘은 러시모어 산 곳곳을 수없이 오르내리며 각 인물이 어느 각도에 위치해야 가장 잘 보일 수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이어서 실제 돌을 깎기 전에 모델 제작, 석상이 위치할 자리, 그리고 인물의 이미지를 산에 대비해 보는 방법, 그리고 바위를 깨고 새기는 긴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보글럼은 석공들에게 산 아래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라도 그 석상의 뉘앙스를 느낄 수 있게 조각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보글럼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 링컨이나 조수들에게 감독을 맡기고 출타를 했습니다. 그는 워싱턴 DC로 가서 자금을 모았습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며 다음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파리에 토마스 페인상, 폴란드의 위드로 윌슨상 등도 세웠습니다. 헬렌 켈러와 같은 사회 저명 인사와 유명 정치인들도 만났습니다. 한동안 바깥 바람을 쏘이고 돌아왔을 때 내 대통령의 석상이 위치할 자리에는 계란 비슷한 형태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보글럼은 각 석상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럼은 엄하고 고집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각을 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글럼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마운트 러시모 위원회와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완벽주의와 급한 성격으로 최고의 조각가를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대는 블랙힐스로 불리우는 산맥으로 수만 년 동안 살아온 원주민, 즉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는 삶의 터전이고 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백인 정부가 이곳에 대통령상을 조각하려 하자 이곳에 살던 라쿠타족은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927년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 바위를 폭파하면서 조각이 시작됐습니다.
야망과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진 보글럼은 원주민의 성지인 이 일대를 백인 중심의 이미지를 띈 장소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또 새겨지는 네 대통령들의 모습이 강경하고 끈질기며 열정적이고 원대한 꿈을 가진 인상이 풍겨지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신생국 미국의 충실한 애국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글럼은 조각이 거의 완성돼 가던 1941년 3월 6일 시카고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74세 생일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마운트 러시모 조각의 마지막 과정은 아들 제임스 링컨 보글럼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1927년에 첫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린 지 14년 만인 1941년 10월 31일 이 거대한 사업은 완공됐습니다. 이곳은 그 후 미국의 국가기념지 마운트 러시모 내셔널 메모리얼로 지정돼 있고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명소가 됐습니다. 거친 보글럼은 러시모산 대통령상으로 유명한 조각가이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걸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미국의 유명 유적지, 정부시설, 학교, 공원 등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인물들의 조각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 서북부 사우스 다코다주 러시모 산에 미국에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의 거대한 석상을 조각한 존 거친 보글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